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선거에 계속 참여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TV 토론에서 부진한 뒤에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선 도전 포기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언론과 다른 곳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레이스에 계속 남아 끝까지 치르고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일 동안 당 지도부, 선출직 공직자들, 당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주당 유권자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고 이번 선거에 관한 선의의 두려움과 걱정 등 유권자들의 우려를 들었고 그 우려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유권자들이 내게 보여준 믿음과 신뢰에 깊은 의무감을 느끼며 올해 출마하기로 했고 유권자들이 결정할 문제였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히고 언론도 전문가도 고액 기부자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특정 집단도 아닌 유권자만이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당성을 가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후보 교체론을 일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옹호할 수 있겠냐고 물으며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고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에겐 한 가지 일이 있다며 오는 11월 5일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일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42일, 대선까지는 119일이 남았다고 밝히고 결속 약화와 닥친 과제에 대한 명확성 부족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트럼프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힘을 합쳐 통합된 정당으로 전진해 도널드 트럼프를 패배시켜야 할 때라며 민주당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어린이 병원을 포함해 5개 도시의 주요 지점을 공습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공격으로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54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향해 40발이 넘는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그들의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왔는지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X, 옛 트위터에 적고 사람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인류 전반에 대한 모든 범죄에 러시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이 문제에 세계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가 어떤 나라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가 똑바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크이우 인디펜던트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쯤 러시아가 크이우, 드니프로, 크리비리흐, 슬로비안스크, 포크로우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등 5개 도시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최대 어린이 의료시설인 크이우의 오크마디트 어린이병원 건물도 공습으로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현지사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일 오전 고이케 지사는 291만 8천여 표를 얻어 3선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투표 대비 약 43%에 달하는 득표율입니다. 한편 프랑스 총선에서는 예상과 달리 좌파연합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7일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 NFP가 전체 577석 가운데 182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됐습니다. 2위는 168석을 얻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여권이 차지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새벽 B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국과 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나토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러 관계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나토 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것은 그만큼 양측 간 협력이 확대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5일 우리의 안보와 한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Korea is providing significant military support to Russia's war aggression against Ukraine. At the same time, we see how North Korea.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상당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핵과 미사일 역량에 투자하는지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들은 북한의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북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지만 글로벌 안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매우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highly valued partner. I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는 한국 대통령이 세 번 연속 참석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깊어지고 강화됐는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방위산업 생산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며 한국과의 기밀정보 교류를 확대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협력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념에서 또 일부는 나토와 한국이라는 양자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에 관한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재활치료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일명 아태 파트너국 정상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사이버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상과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실질적인 패키지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 지원, 더 많은 양자 간 안보 협정, 군사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군사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11개 분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 고위급, 정무, 군사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신흥기술과 사이버 방해 등에 대한 나토 논의에 한국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뚜렷한 위협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향후 한국과의 관계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로 러시아는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은 북러 간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엔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앞서 지난달 20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고민스럽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합의 이후 한미동맹은 핵협의 그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미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파적 지지는 변함이 없었다며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9월 서울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 훈련에 나토 동맹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부터 나흘간의 워싱턴 방문 기간 중 나토 동맹국들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국제 무대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5일 VOA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들은 한국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would assume during the NATO conference, the war in Ukraine, Russia's war of aggression in Ukraine will be discusse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나토 회의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논의될 것이고 가자 지구에서 테러 조직인 하마스에 대한 전쟁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한국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내 총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플레이어라며 한국이 다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건 분명히 좋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앞서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2024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동맹국 32개국과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는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14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은 세 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5일 VOA에 이번에 한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국이 나토에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와 북한의 신생 파트너십, 특히 두 정부 간 새로운 안보 동맹과 어느 한쪽이 위협을 받을 경우 상호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양측의 약속은 국제사회가 새롭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나토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한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조약을 체결하자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0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The insecur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ve of Zelensky and the people fighting for freedom.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조치와 관련해 나토 회원국들 사이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uth Korea has really a world-class military and Sou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biggest exporters.
이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 지원, 그리고 장비, 물자, 방독면과 같은 비살상 전장 장비 등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한이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VOA에 3국 정상과 그 아래급은 최근에도 이런 형식으로 자주 만났기 때문에 굳이 워싱턴에서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나토 의제가 빼곡하고 정상들의 일정도 매우 빠듯하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최소한 짧은 양자 교류의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는 사이버 허위 정보와 기술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5일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브리핑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뒤에 발표될 공동성명 초안에 포함된 중국 관련 내용이 충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EU 내 비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협력국이 함께 참여하는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에서도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소비하는 반도체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미사일 추진제와 광학장비,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니트로 셀룰로스의 70%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 모든 사안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 장기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국들은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 강력한 언어가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설립 75주년 정상회의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인도태평양 협력국 정상도 공식 초청됐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도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고위관리는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비나토 파트너들과 억제 및 방어 측면에서 회복력과 사이버 허위 정보 그리고 기술 협력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을 지칭하는 IP4 국가들은 해당 영내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부 파트너 국가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반도 긴장 고조가 국내 정치적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보 불안을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내정 간섭을 통해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측이 해상과 육상, 접경지대에서 제기한 포사격 훈련을 엄청난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경 일대에서의 전쟁 연습 소동을 한사코 강행하는 자살적인 객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8일 공개한 담화에서 공화국 국경 가까이로 더더욱 다가서며 감행되는 한국군대의 무분별한 실탄 사격 훈련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는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악의 집권 위기에 내몰려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며 나중엔 위험천만한 국경 일대에서의 실탄 사격 훈련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위기 고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칠성판에 올려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이용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관측입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런 의도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등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구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자기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접경지 포사격 훈련에 대해 관할 구역 내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었다고 반박하며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지난달 미한일 3국에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배회하는 형국이라며 공화국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 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바로 수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 항법 장치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지난달 4일 9.19 남북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에 따라 군사합의가 금지하고 있던 육상과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했고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각각 서북도서해병부대와 전방육군부대의 포사격훈련을 6-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가 분쟁으로 비화할 만한 직접적 도발을 위협했다기보다는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는 데 초점을 맞춘 경고성 담화로 분석했습니다.
단지 이 담화를 통해서 향후에 북한이 사격훈련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책임을 일단 한국 쪽에다 전가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김 부부장 이번 담화는 이례적으로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을 윤석열 정부의 국내 정치적 위기 상황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약화시키고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이중 용도의 담화라고 진단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달러 환율 폭등, 고물가 고공행진 등 러시아와의 협력이 무색할 만큼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을 경고한 미한 당국의 방침 등으로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수위를 조절한 복합도발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담화는 한국 정치 상황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까지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 위기에 봉착을 해서 대북 강경노선으로 전환했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내부에서 막으라는 얘기죠. 자기들의 의도도 도발은 아니니까 이 내부에서 결국 이제 탄핵시켜라 이 얘기죠.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접경지 일대에서 미한의 대북 정찰자산 활동 등에 대한 제약을 낳았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을 잃게 된 데 대한 북한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가 이번 담화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또 윤 대통령이 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 데 맞춰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것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서방 국가와의 적극적인 공조 행보를 폄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정상회의 3번 연속 참석을 불편해하고 그걸 비방하는 세력들이 국내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해서 이걸 깎아내리고 이게 부당하다. 결국 북한을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부추기려고 하는 의도도 같이 있어 보여요.
문센터장은 이와 함께 북한은 김 부부장의 담화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어 한국이 제1주적임을 각인시키면서 외부로부터의 침공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주지사가 지역 경제인과 정치인 등 20여 명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한국은 텍사스주의 네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5일부터 오늘 13일까지 한국과 타이완, 일본을 방문해 세계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및 정부 지도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주지사 사무실이 5일 밝혔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버트 주지사는 이들 나라의 업계와 정부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경제 및 문화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3국 방문 대표단은 주지사 내외를 비롯해 제인 넬슨 텍사스주 국무장관, 아드리아나 크루즈 경제개발 및 관광부 대표, 아론 데머슨 경제개발공사 대표, 텐 파커 상원의원 등 텍사스주 경제인과 정치인 등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한국과 관련해 텍사스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텍사스주 내 38개 프로젝트에 205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해 7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이어 2024년 들어 5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이 텍사스주의 4,8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는 9개 프로젝트를 위해 275억 2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텍사스주와 한국의 총 교역액은 320억 달러로 한국은 텍사스주의 네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주에는 삼성전자와 SK 등 한국 기업 약 270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리시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지원을 위해 최대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미 오버비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당시 BOA와의 통화에서 이번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 및 경제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bsolutely incredible news because Samsung Electronics is
특히 투자는 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술은 한국의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텍사스에서 한국과 미국이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다고 믿는 만큼 안보적 관점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자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 기반에 도움이 되는 윈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한학주셀 등 약 120개의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캠프 주지사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회동하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선 한국과 조지아주의 협력과 미한 관계가 경제, 인적 교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톰 로마지 정책연구원이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마지 정책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은 태양열 기술과 메모리 칩 제조,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선두주자라며 미국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상호 보완적인 경영 구조와 국내 소비자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춘궁기 식량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FAO는 5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1년에 3번 발표됩니다.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저조한 경제 성장 속에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춘궁기에 식량 안보 상황이 취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음식 섭취 수준이 낮고 영양소 섭취와 직결되는 식이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18년째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지난 5월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5년간 시장을 억압하고 식량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Reconstitute state control and repress those markets.
북한 주민들이 지금 쌀을 사기 위해 국영 상점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에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서 식량을 확보하는데 정치적 지위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정치적으로 특권을 가진 주민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 국영 상점에서 살 수 있어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은 국영 상점을 통해 식량을 얻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북한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대북 지원 사업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당초 2021년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탓에 1년씩 모두 4차례 연장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북한 국가 프로그램을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5일 VOA의 관련 질의에 최근 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치가 승인됐다며 이는 앞서 이뤄진 유사 조치인 대북 유엔 전략 계획 연장과 같은 맥락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유엔 전략 계획 2017-2021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니세프도 같은 기간 5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의 영양실조 감소, 보건과 식수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북한 국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기한인 2021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1년씩 모두 4차례 연장한 겁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 파트너들에게 국제 직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이 다시 열리고 유니세프의 팀 전체가 북한으로 복귀하는 것은 2024년에 어린이와 여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이 2020년 1월 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자 같은 해 12월 북한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지난 3월 VOA에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an agency, any agency such as the UN.
소바주 전 소장은 유엔이나 다른 기관들이 외부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며 프로그램의 범위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유니세프의 추가 백신 반입 계획과 관련해선 백신 접종 늦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면 관련 사안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혀 아직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해 9월 VOA에 백신 재고 현황과 관련해 유니세프의 지원하에 북한에서 시행된 면역 캠페인으로 어린이 53만 3천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소아마비 백신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백신이 완전히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에 배치된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전투기로 교체한다는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일 동맹과 역내 억지력 강화를 내세웠는데 즉각적인 위협인 북한과 장기적인 위협인 중국을 모두 겨냥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3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교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본 내 여러 군사시설에 배치된 미국 전술항공기를 현대화하기로 했다면서 이 현대화 계획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시행될 것이며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역내 억제력을 높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공군이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한 F-15CD 이글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첨단 최신 전투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미 국방부는 또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대체해 전술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F-35A는 최신 5세대 전투기로 20년 이상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어 온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와 A-10 썬더볼트2A 노후 기종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F-35A는 공기 역학적 성능과 첨단 통합 항공 전자장비를 갖췄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능과 향상된 상황 인식 능력 등으로 적의 공격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공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의 전력 현대화를 위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에 배치한 F-35B 전투기 수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미일 연합군의 최첨단 전술 항공기를 일본에 배치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은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양국의 공동 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미국 전술항공기의 현대화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제기하는 안보 도전 속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일 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된 이유는 중국의 위협 억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침공 위협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등 위협의 수위와 강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에 배치된 항공기를 현대화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주로 동중국해뿐 아니라 역내 전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북한의 위협도 미사일과 핵 역량을 확장하고 개선하면서 계속 악화하고 있지만 현재 인도 태평양에서 미군 전력을 확장하는 가장 큰 동인은 중국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So, but I think the upgrade or the expansion of the aircraft in Japan would primarily be a response to the growing Chinese threat.
이어 전반적으로 미국은 주로 점증하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제대식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오랜 약속이었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이제야 실현하는데 크게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잠재적인 타이완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verall, the U.S. has been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growing Chinese threat, which would be kind of the conventional threat toward the, you know, Taiwan.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중국은 군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군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강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내 우방과 동맹, 파트너들이 스스로 나서줄 것을 점점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spending so much on its military and exponentially increas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its growing coercive efforts again.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즉각적인 위협은 북한이고 가장 큰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핵무기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이 핵무기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든 그렇게 하려면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uclear weapons are the biggest threat, and that means the U.S. needs to be able to go and strike nuclear weapon targets.
그러나 중국의 핵무기 대부분은 전투기의 사거리 밖 내륙 깊숙한 곳에 배치돼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도 탄도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국방부는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중국의 방대한 핵무기 확장이 영내에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동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부연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has been very clear that China's our biggest concern and the vast Chinese expansion on its nuclear weapon.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핵 위협이며 중국의 핵무기 표적을 공격하려면 전투기로는 부족하고 탄도미사일 등이 필요하지만 우선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하기 때문에 노후한 전투기 교체와 같은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영내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이며 북한은 세 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은 중국과 북한 등이 미국이나 동맹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인 만큼 미국이 주일 미군의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사일 기술 등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 때문에 더 주목되는 입법 노력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존 물레나르 하원 의원이 지난 2일 공동 발의한 미국 혁신 및 개발 보호법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적성국들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을 꼽았습니다. 이들 나라가 미국의 지적 재산인 첨단 기술을 빼돌릴 경우 미국 기업과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법안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북한, 이란과 연관된 해외 적대기관 및 단체를 포함해 극초음속 체계와 인공지능 및 우주기술 등 중요하거나 떠오르는 기술 분야와 관련해 미국의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외국 적대 세력을 식별해 보고할 것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런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외국 적대 세력을 나열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상무부의 최종 사용자 검토위원회가 식별된 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통지를 연방 관보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인들이 최종 사용자 검토위원회에 외국 적대 세력이 관련 위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밝힐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의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러시아 이런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적재산을 도용하고 미국의 영업비밀을 훔치며 우리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의 적성국들이 미사일 등 무기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4일 VOA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기관과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해킹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습득한 역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초기 북한 미사일 시스템은 모두 러시아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mean, there's been a long history of North Korea acquiring Russian.
이어 러시아 정부가 이런 기술 이전을 승인했는지 아니면 북한이 정보 공유 권한이 없는 러시아 과학자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법안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스파이와 해킹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기술을 빼내는 전통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훔친 핵무기 설계 및 미사일 등에 관한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been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that used spies, used...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는 북한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의 감시망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평양과 안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이 22에서 29도, 안주는 21도에서 28도입니다. 남포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기온 22도에서 28도입니다. 신의주 구름 많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22도에서 30도입니다. 강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9도에서 30도. 중강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중간 기온은 19도에서 30도입니다. 평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개성 사리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26도, 개성 27도, 사리원 29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가끔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입니다. 신포 기온은 20도에서 26도, 장진 비 내리는 가운데 15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해산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기온 17도에서 29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 최고기온 27도입니다. 평강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0에서 27도, 청진 한때 비 내리겠고 21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선봉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 20도에서 27도, 끝으로 삼지연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13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전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는 1.5m로 일겠습니다. 7월 9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13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다마스쿠스의 구타 지역에서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살인 독가스를 살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해 1,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달 후 국제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시리아는 화학무기 협약에 가입했고 화학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과 생산, 비축,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최근 안보리 브리핑에서 지난 10년 동안 나는 여러 번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Still, the Assad regime has yet to fully account for or destroy its chemical weapons arsenal.
우드 대사는 아직도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 무기고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화학무기로 야기된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화학무기 협약의 이행기관인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작업을 환영합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우드 대사가 말한 대로 아사드 정권의 지속적인 조사 방해에 직면해 시리아의 잔여 화학무기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long been concerned the Syrian regime retains residual chemical weapons capability.
우드 대사는 미국은 시리아 정권이 여전히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새로운 증거를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다며 지난달 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에게 2021년에서 2023년 기간 중 조사단에 수집된 샘플에 예상치 못한 화학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같은 결과는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프로그램의 전체 역사와 범위를 신고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학무기 금지기구 당사국 총회가 이중용도 화학물질과 장비의 시리아 이전을 막기 위한 집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This decision also aims to prevent the same dual-use chemicals and equipment from falling into the hands
우드 대사는 이 결정은 또 동일한 이중용도 화학물질과 장비가 테러 조직을 비롯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고 시리아 등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선거에 계속 참여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TV 토론에서 부진한 뒤에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선 도전 포기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언론과 다른 곳의 모든 추측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레이스에 계속 남아 끝까지 치르고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여일 동안 당 지도부, 선출직 공직자들, 당뇨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주당 유권자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고 이번 선거에 관한 선의의 두려움과 걱정 등 유권자들의 우려를 들었고 그 우려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유권자들이 내게 보여준 믿음과 신뢰에 깊은 의무감을 느끼며 올해 출마하기로 했고 유권자들이 결정할 문제였다고 밝히고 언론도 전문가도 고액 기부자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특정 집단도 아닌 유권자만이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당성을 가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후보 교체론을 일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옹호할 수 있겠냐고 물으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고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에겐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오는 11월 5일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일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42일, 대선까지 119일이 남았다고 밝히면서 결속 약화와 닥친 과제에 대한 명확성 부족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트럼프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힘을 합쳐 통합된 정당으로 전진해 도널드 트럼프를 패배시켜야 할 때라고 민주당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어린이 병원을 포함해 5개 도시의 주요 지점을 공습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54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향해 40발이 넘는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들의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왔는지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X, 옛 트위터에 적고 사람들과 어린이들, 인류 전반에 대한 모든 범죄에 러시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이 문제에 세계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러시아가 어떤 나라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가 똑바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크이우 인디펜던트를 비롯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쯤 러시아가 크이우, 드니프로, 크리비리흐, 슬로비안스크, 포크로우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등 5개 도시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최대 어린이 의료시설인 크이우의 오크마디트 어린이병원 건물도 공습으로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20명이 숨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현지사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8일 오전 고이케 지사는 291만 8천여 표를 얻어 3선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투표수 대비 약 43%에 달하는 득표율입니다. 올해 71살인 고이케 지사는 자신의 압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3기째 도정의 리더를 맡게 돼 중책을 통감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히고 도쿄 도의 개혁을 업그레이드해 도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총선에서는 예상과 달리 좌파 연합이 1당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7일 실시된 총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연합인 신민중 전선 NFP가 전체 577석 가운데 182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이 됐습니다. 2위는 168석을 얻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1차 투표에서 선두였던 극우 국민연합 RN과 그 연대 세력은 143석으로 3위로 밀려났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